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전쟁은 끝나고 성은 점령당했습니다. 적의 대장은 어린이와 부녀자들만은 살려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포고령을 내립니다. 성 안의 어린이와 부녀자들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한 악슬만 갖고 성을 나가도록 하라. 어린이와 부녀자들은 모두 귀한 것들을 챙겨들고 부지런히 성을 빠져나갑니다. 당장 먹을 쌀이나 돈이 될 만한 귀중품들을 안고 나갑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남편을 등에 업고 나가다가 성문에서 잡혔습니다. 남자를 업고 가다니 너는 법을 어겼으니 사형이다. 여자가 말합니다. 대장께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갖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 가지고 가는데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대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과 여자를 내보내주었습니다. 흔히 자녀들을 보물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남편을 보물로 생각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 우리 머리는 다른 생각이 뒤쫓아옵니다. 만약 남편이 아니 배우자가 무능한 사람이었더라도 업고 나갔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배우자가 무능했지만 보물같이 여긴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무능했을까요? 본문 말씀을 접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하면은 요즘 의학을 아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얼굴을 찡그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도 있지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현대의학은 책임을 남자에게서도 찾아내지만 이 당시는 의학이 발달 안 되었던 때입니다.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전적으로 여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의학의 도움 없어도 사라가 문제였다는 것은 쉽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안 생기니까는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곧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 처음 약속받은 지 11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복잡해집니다. 아내 사라가 있고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있고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스마엘 때문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라에게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받게 되는데,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자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안방을 차지할 테니 당연한 일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당한 모든 것을 불평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다 하고 소방 맞췄을지 모릅니다. 하갈을 본처로 받았을 것입니다. 16장 6절을 보면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기 아이를 뺀 하갈을 내쫓아도 좋고 아무렇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이는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젊은 첩도 없어도 되고 무엇보다도 첩이 낳을 아이도 없어도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힘 때문에 사라는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어느덧 13년이 또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사라에게는 희망이 없고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인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후손이 될 수 없고 무능한 사라에게서 날 자가 후손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혼자 웃고 맙니다. 자기는 100세가 다 되었고 사라는 젊어도 서도 못하는데 90세가 되었습니다. 피식 웃고 맙니다. 도리어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0살 된 서자 이스마엘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100세 난 남자와 90세 난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후에 아이는 태어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임신한 젊은 여정 대신에 사라를 택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3년 후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웃고 맙니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후로는 집안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습니다. 이름이 웃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게 하셨나요? 보통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실제로는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삭과 세운 언약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언약인데 이 언약이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곧 이삭의 모든 후예들도 웃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모든 가정에는 웃기는 일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게 하신 이유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이삭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약 30년간 어느 분이 심리학 논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절망, 불안, 분노, 행복, 기쁨, 만족 이 두 가지 주제가 얼마나 자주 발표되었나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18대 1 절망, 불안, 분노에 대한 논문이 18편이 발표될 때 겨우 한 편의 행복, 기쁨, 만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절망, 불안, 분노에 매어 살고 있는지 실감하게 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가정을 웃음의 가정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부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헌신은 웃음으로부터 시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첫 헌신은 웃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멋진 코미디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가 웃으리라.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만을 위한 멋진 코미디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를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코미디 작가이자 연출가이십니다. 우리는 배우일 뿐입니다. 훌륭한 배우는 작가와 연출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가던 끝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놀라운 웃음의 사건을 위해서 사라가 등장합니다. 하갈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끝은 이삭입니다. 웃음입니다. 오늘 부부 청년부 생산성이 많다 그랬는데 무엇을 많이 생산하는 건가?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배우자가 무능할수록 웃기는 일은 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임신한 하가를 본부인으로 삼고 사라를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웃기는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능한 사라를 업어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웃기는 일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특별히 부부 청년부 여러분, 배우자를 종종 업어주세요. 서로 웃기는 일의 주인공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사의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십니다. 어느 결혼 3단가가 부부 생활에 대한 좋은 책을 펴냈는데 자기 가정의 일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음악이 취미인데 하루는 남편이 디스크 자키가 되어서 아내에게 음악을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자키가 되어준 남편 옆에 발 뻗고 누워있으니 행복했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선물과 노랫말 때문에, 디스크 자키가 베풀어주는 풋풋한 친밀함 때문에, 내 무릎에 누워 음악을 들이며 눈 감고 지휘하는 남편을 향해 말했다. 당신 지휘 솜씨가 정말 대단해. 강렬함이 카라얀 같고 섬세함은 세이지 오자와 유연함은 리카르도 무티 같아. 부부 친밀감에 빠져버린 나의 아부성 발언이었다. 서로 웃겨가며 업어주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대접을 받기에 너무도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코미디의 주인공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웃으리라. 부부 청년부 교회 여러분, 가정은 바로 웃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증명하십니다. 당신은 결혼은 안 하셨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셔서 그 결혼의 참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십니다. 밋밋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결혼하는 두 주인공들에게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웃느냐? 결단코 너희들이 웃으리라. 말씀을 거둡니다. 한국의 어떤 유통회사에서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부부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부의 정의가 무엇인가? 지겹게 싸우다가 서로 닮아가는 모습에 허탈해져 웃게 되는 사이. 카드 할부금을 평생 함께 갚아가는 사이. 항상 곁에 두고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된장과 고추장. 많은 대답들 중에 가장 좋아했던 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부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예, 두 개의 비읍이 있고 또 우도 되고 어도 되고 아도 되고 오도 되는 모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단어가 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예, 바보가 되는군요. 세 번째 슬라이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부부란 약속된 자음과 모음을 함께 맞추어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다 마친 후 한바탕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것을 알기에 그날까지 때로는 억지로 웃으면서 때로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자음과 모음을 우리 함께 맞추어 가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주님, 오늘 부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부로 약속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로 진로가 막막한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겪은 그 아픔에 비해서는 우리들의 아픔은 작은 줄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각 가정에도 이삭의 축복으로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부부가 된 우리 젊은 부부들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시고 연출가가 되어주셔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늘 가정에서 웃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웃음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삭을 통한 아름다운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가는 우리 교회 부부 청년부 회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개인과 가정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